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 겪는 에스겔 19장과 20장 에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진 한국을 위하는 분들과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처음 19장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에게 대게 하니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20장 49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이 에스겔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는 강력한 선언을 통해 개인의 책임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멸망이 아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을 드러내며 죄의 문제, 유전적인 등 개인적인 등을 해결한 열쇠가 운명이 아닌 개인적인 영적 변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곧 회개, 돌이킴은 인간의 자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괜히 반역적인 죄의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구와 사람, 사랑 그리고 변화를 위한 새 힘을 허락하시며 그 결과 정결을 벗어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고 구절은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유다 왕의 그 순서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유다왕, 이제 포로할 때, 포로 당시에 이제 에스겔이 그 적었죠.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 19장입니다. 위아에 예가를 지어 부르기를 너희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를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그랬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를 깨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여기서 이제 젊은 사자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그 첫째 질문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암사자와 그 새끼들에 관한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 민족과 그 왕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길고 피할 수 없는 유배의 몰락을 꺾을 것을 입증했는데 사자의 이미지는 유다지파가 궁극적으로 메시아, 종종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림에 대한 예언적 약속을 반영함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에서 암사자는 유다민족을 두 새끼는 포로로 잡혀간 두 왕을 상징한데 첫 번째 새끼는 기원전 609년에 바로 느그에 의해 사로잡혀 이집트로 유배된 제16대 왕 요아서 또는 살롬이었고 두 번째 오늘 지도 나오죠. 16번째 살롬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끼는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바빌론으로 잡혀간 가기 전에 단지 3개월 동안 통제했던 제18대 양 요아야긴 또는 여고니아를 이었습니다. 이 생성한 비유는 포로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유다의 왕들은 외세에 의해 폭력적으로 붙잡혔으며 이는 그 민족에게 포로 상태로부터 적극적인 구원이나 빠른 귀환의 전망이 없으며 다가오는 바빌론 군대의 전력을 피할 기회도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알았죠. 그 다음 6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크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헷바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매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빌론 왕에 일어났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 피의 의미는 물가에 삼긴 포도나무 같아서 신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근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유다 민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는 바빌론이라는 우울한 외세에 맞서 생존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은 강력한 예언적 이미지인 포도나무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여기서도 왕들과 백성들은 무지하게 잘려나가고 뿌리 뽑힐 가지였습니다. 이 심판을 집행하는 파괴적인 힘은 동풍으로 의원해야 되는데 이는 침략한 바빌론 군대의 거대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며 유대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제거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메마르고 가물이 있던 땅에 삼김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근신 잡아의 홀이 될 만한 건강 가지도 없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됐다. 그 유다의 완전 멸망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제7년 5월 11일 이스라엘 왕노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을 와서니 앞에 앉으니 에스겔의 후기 예언 시점은 7년의 포로 생활을 겪은 유배자들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같은 초기 선자들이 예언한 70년 기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기한까지 남은 시간을 초조하게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예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희망에 직접적으로 맞섰는데 대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우상 숭배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단호한 검토를 전달하며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강조했는데 즉 백성들은 상황이나 암의적인 신적 진노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불성적인 죄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심판 그리고 현재 유배 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많이 가르쳐 인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리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인자야 너가 그들 국문하리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리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고척과 무뎌진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이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폐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가난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행하였음을 이루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고야 하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기에는 심판과 법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선언했으며 명확한 언약적인 경륜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에 따라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축복, 번영 그리고 건강을 포함한 유형의 세상적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한 규칙 목록의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의 성공적이와 번성하는 민족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여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거 두 번째 절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창조시에 하나님 위에 제정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의 언약의 독점적인 표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언약인데 그 안에 그 안식일이 나와 있죠. 안식일은 안식일 날로 하나의 선물이었지만 그 기능은 구체적으로 언약적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결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의 표징은 일반적으로 성찬의 잔으로 이해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종자들의 특정 날을 지키는 것에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어다 가져야 한다고 기록했으며 골로새에서는 음식 마실 것 절기 또는 안식일에 관해 아무도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러한 의식들이 장차 올 일을 단순한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제 즉 진정한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은 유대와의 인들 간의 표징이지 그것이 뭐 스트레이트포워드로 문자적으로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아닙니다. 신약은 바로 그 주님의 그 포도잔 즉 그 주님 보혈의 그 새 언약 그거죠. 그 다음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 내게 폐하여 사람이 준행에만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거기에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길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여 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고척과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아니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음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게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나의 하느님인 줄 알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폐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예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목단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라 하였습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어떤 멸방 중에 해치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않으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시에 하나님 모세 율법 내에 명확한 경고를 벌하시며 불순종의 결과를 명백히 정했습니다.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언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기근, 패배, 유배 같은 그 결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임의적인 처벌로서 아니라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영적 교훈으로서였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민족의 그들의 죄의 심각성과 그들의 고의적으로 어긴 언약을 깨뜨리셨는 본질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제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 그들을 멸망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처음 난 짐승과 자녀를 바치는 관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이교신 몰래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의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목적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성전 요구 사항을 인간 희생이나 극도로 사악하고 금지된 행위로 변형시킨 이러한 작용, 극심한 종교적 혼합주의와 율법에 대한 반역의 명확한 예였습니다. 그런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너 열조가 또 내게 범죄의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두 높은 산과 모두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륵해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니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서로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쫓아 행함하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로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의 말하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섭느니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숨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사느니 내가 능한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열국 중에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게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에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저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첫 세대는 그 반역적인 세대 전체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정죄받았죠. 이 중에 뭐 두 예가 있죠.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죠. 이는 신적인 정화의 근본적인 행위였습니다. 유사하게 바빌론의 포로생활 후에 하나님 그 민족을 다시 정하기 위해 갱신된 광야 심판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백성들을 유배해서 돌아오는 길에 오직 신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헌신한 자들만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 기간의 목적은 모든 우상 숭배들을 명백히 숙정하고 언약 안에서 순수 남은 자를 유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그 광야에서는 이제 사심도 돌아다 그 죽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후손들이 그 가서 가나안 땅 앉았고 그다음에 저기에서는 70년 광야에서 그 순종하는 사람 그들만 이제 돌아왔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메려니와 너희 가운데 피해간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 우가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위에도 그려하려무마는 다시는 너희의 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혼합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영적 불성실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단일한 본질과 배타적인 요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실패는 영원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즉 돈, 권력 또는 개인적인 만족 추구를 통한 나타난 죄의 이기적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달래를 시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실함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모든 개인에게 하나의 주인, 즉 하나님 또는 세상 우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충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40절입니다. 마로나 이스라엘 온 족속아 그 땅에 서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의 흔 천신하는 첫절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군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내가 나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향한 후에야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 말이나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한 소리로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을 향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키고 남방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의 메란이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에 거슬릴지라. 언급된 지역은 네겝의 지역인데 성경 자리 종종 남방의 동유로 사용됩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불로 완전히 집행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는 그 지역과 그 정착지들의 전적이고 피할 수 없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물의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자주 도전적인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는 광범위한 지황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스겔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여 흔들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신실함은 순종 안에서 인내가 필수적이며 성경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상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영하는 모범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거 하면서 다 보았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전부 다 하나님 안에 그 좀 복을 받으시고 또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